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고민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에 부르는 호칭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정체성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그 집안의 관례대로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에게 손녀딸 이름 지어달라고 부모가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드디어 좋은 이름이라고 이 손녀의 이름을 지어왔는데 그 이름이 복녀입니다. 복된 여자로 살라고. 근데 문제는 성씨가 박씨입니다. 박복녀, 이 박복녀로 2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쭉쭉에 놀리지 않습니까? 어떤 놀림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 전에 개명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판사 앞에서 내가 왜 이름을 바꾸고 싶은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런 판결문이 적힌 노란 종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땡땡 지방법원 개명 신청 결과문 귀하의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복녀에서 박민지 씨로 개명되었습니다. 땡땡 지방법원 판사 박국수. 이 판사님은 소신있게 박국수 이름 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도 재판장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개명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도록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새롭게 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 속에다가 그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에서라도 그 이름대로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기지를 뽑아내시고자 인생의 결정적인 코너에 몰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2장에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라는 것은 have struggled,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뭐냐? 능력 많으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LA에 다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팀이 있죠. 거기에 허샤이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아웃 오브 더 블루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LA 다저스의 유명한 탐 라소다 감독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혼을 내는 거예요. 자네는 왜 경기장에만 가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구력도 좋은데 왜 그렇게 주눅든 강아지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적극적인 피칭을 못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좀 합니다. 그리고서는 감독이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의 그 가능성을 좀 끌어내려고 별명을 하나 붙여주겠다고, 그 소극적인 성격을 좀 버리라고. 그리 선수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 불독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감독이 불독불독 하니까 동료 선수들도 다 주위에서도 헤이 불독불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는 불독이라는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마운드에만 올라서면 자기가 불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자나 상대방 선수들을 으르렁거릴 듯이 그냥 물어 뜯을 듯이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피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이름이 달라지고 나고 그렇게 이름을 새 이름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기질에서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로 바뀌면서 성적이 막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분이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최고로 유명한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새 이름으로 불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 정체성이 그에게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 또 박 씨 집안 사람입니까? 박 씨 집안 사람, 또 여러분은 포항을 살잖아요. 우리가 포항 사람 이렇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한 가지 새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새 이름들을 재판장이 개명으로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토록 많은 생각과 많은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많습니다. 새 이름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면 엄청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관계없이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다 신부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각각의 새 이름마다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새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들이 연속적으로 네 개나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이름,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새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은요, 예,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왕은 다스려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새 이름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새 이름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요절을 이제 붙잡고 계속 묵상할 겁니다. 암송하면 더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요절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복이 임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한량 없이 무제한으로 무진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복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다스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뭐냐? 요절의 28절의 말씀은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보다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사장 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3일 뒤면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세사에서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뭐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세워지는 일을 놓고 다스리는 자니까요. 전 세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4년 동안 다스리는 권력자의 그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이토록 집중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드뭅니다. 뭐 별 관심이 없나 보죠. 저는 굉장히 이게 저한테는 부담감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뭐 밉든 곱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나라가 세워진 그 비전대로 제대로 다스려져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져야 다른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점점점점 이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는 방향으로 다스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직결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의 소원보다도 먼저 누구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라고 빌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늘 외우잖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땅에 있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신 하나님한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 나라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야말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다스려달라고 끊임없는 우리들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든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영혼을 자기들에게 팔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다스리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진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새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또 갇혀 지내야 되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의 때에 우리는 혼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혼나? 우리 마음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도 혼나지만 주로 마음이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 마음 혼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요,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가 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진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진통광에 쑥 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역사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점점 압제를 당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속에 쑥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다가 광야 40년을 계속 훈련을 받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쑥 하고 갑자기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사사시대의 어둠이 있다가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이 혼나고 고통하다가 훈련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대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로우 진행되다가 갑자기 퀵퀵 하는 거예요. 퀵퀵 하다가도 슬로우 진행되는 거예요. 꼭 지루박 스텝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앞두고 열방에 하나님은 한 영혼에도 많이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처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 역사관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때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릇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예고편으로 주님이 다스리러 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고편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지금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차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30년의 역사 속에서, 60년의 역사 속에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안 되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암울하고 답답한 일만 있을까요? 이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축복할 만한 축복의 증인들로 드러날 그러한 이 연단의 때를, 그릇을 잘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조정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카누 놓쳤는 거 있잖아요. 선수는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배는 어때요? 놓쳤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이게 뒤가 앞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젓고 말씀의 노를 젓고 기도의 노를 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10년, 20년, 30년 계속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이제 배가 가고 있나? 노를 젓기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에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차면은 갑자기 홀연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도 잠시 뒤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지금 끝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큰 격변과 진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개인과 기업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으십시오. 지난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이것을 딛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돌파하고 열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충만한 복으로 받아 올 한 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